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이란이 대화를 원하면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그들은 엄청난 재정난을 겪고 있고 제재가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란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며 이란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경질한 지 이틀 만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미국과 이란과의 대화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 2,500억 달러치에 예정했던 관세율 인상을 연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선의 표시로 2,500억 달러 규모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10월 1일에서 10월 15일로 옮기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이 류허 중국 부총리의 요청과 중국이 건국 70주년 국경절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미 통상당국은 2,500억 달러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던 것을 다음 달 1일부터 30%로 5%포인트 인상할 방침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산 농축산물 구매 재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를 구매하기 위해 업체들이 가격 책정 문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미국과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결렬되고 얼마 후 미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자 지난달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중단시켰습니다. 가오 대변인은 또한 중미 실무진이 조만간 만나 최고위급 무역 협상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히고 양측이 좋은 조건을 조성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은 다음 달 초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지난 7월 말 중국 상하이에서 별다른 성과 없이 협상이 마무리된 지 약 2개월여 만입니다. 중국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돼지고기 가격이 1년 전보다 47%가량 올랐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소비 국가입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4월 이후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에 따라 사육돼지 1억 마리 이상이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돼지고기 재고가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리커창 총리는 12일 대책회의를 열고 돼지고기 공급을 늘리는 등 가격 안정 조치를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 동부 진안시는 이날 돼지고기 비축분을 방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중추절과 국경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축분을 방출하더라도 돼지고기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쿠바 대통령은 11일 미국으로 인해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비고엘 디아즈 케넬 쿠바 대통령은 이날 국영TV에 나와 수송과 발전량 감축으로 제품 공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디젤 연료 부족으로 에너지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산주의 쿠바가 소련 붕괴 이후 견뎌낸 경제 위기에 대해서 언급하며 아직 특별한 기간에 직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오는 14일 디젤유를 실은 유조선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넬 대통령은 이번 에너지 부족 사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가 쿠바에 석유를 공급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6일 북중수교 70주년에 맞춰 리커창 중국 총리의 방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12일 이달 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10월 평양에서 예정된 북중수교 70주년 기념행사에 리커창 총리를 초청하고 싶다는 의향을 중국에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측은 리커창 총리보다 격이 낮은 간부를 파견할 가능성을 포함해 북한의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교도는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 추석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있죠. 가을의 한가운데 달이 유난히 밝은 음력 8월 15일 온 가족 친지가 모여서 보름달을 보며 풍성한 수확에 감사드리고 소원을 빌죠. 추석엔 그해 가을 추수한 햅쌀로 함께 송편을 빚고 여러 과일을 놓고 족사장님께 차례를 지낸 뒤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요. 예전엔 강강술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추석을 맞아 다양한 나눔 행사가 열리는데요. LA에서는 중국계 미국인들과 함께하는 추석 큰잔치 행사가 개최되고요. 또 한인 노인들과 미국에서 자라는 한인 자녀들을 위한 행사도 있습니다. LA 한국교육원은 한인 2세들에게 한국 전통 민속놀이를 소개하는 한가위 민속놀이 한마당 행사를 연다고 하는데요. 제기차기, 팽이치기, 굴렁쇠놀이, 국궁, 칠교놀이 등 12개의 한국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중국도 오늘부터 중추절 연휴에 들어갑니다. 한국에 송편이 있다면 중국 중추절을 대표하는 음식은 바로 월병인데요. 중국인들은 중추절에 화합을 상징하는 월병을 가족들과 나눠 먹습니다. 둥근 달의 모양을 상징하는 월병은 안에 팥소나 말린 과일을 넣어서 만드는데요. 이날은 친지를 만나거나 달맞이, 화려한 등불놀이를 하면서 연휴를 만끽한다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34도로 일부 흐린 날씨를 보이는데요. 북한은 오늘 차차 흐려져 북부지방은 밤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8도에서 27도, 신의주는 18도에서 23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7도에서 27도, 함흥 16도에서 25도, 청진 지역은 14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Imagine Dragons의 노래입니다. 난 그저 성격이 급한 청년이지. 난 더 큰 꿈을 꿨어. 난 천둥이 치기 전에 번개였어 노래하는 Thunder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Just a young gun with a quick fuse. I was uptight, wanna let loose. I was dreaming of bigger things and wanna leave my old life behind. Not a yes sir, not a follower. Fit the box, fit the mold. Have a seat in the foyer. Take a number. I was lightning before the thunder. 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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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the thunder. Lightning and the thunder. Thunder, feel the thunder. Lightning and the thunder. Thunder, thunder. Thunder. Laughing.
glasses while I was scheming for the masses. Who do you think you are? Dreaming about being a big star. They say you're basic, they say you're easy. You're always riding in the backseat. Now I'm smiling from the stage while you were clapping.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이 미국산 농축산물 구매 재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로 예정됐던 추가 관세 부과 시기를 15일로 연기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의회 요청에 따라 브렉시트 관련 기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돼지고기 생산이 급감하면서 지방정부가 냉동육 비축분을 방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미중 무역협상 소식부터 살펴보죠. 다음 달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양측에서 잇따라 긍정적인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구매 재개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한 가격 문의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산 농산물 구매 문제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의 주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곧바로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으로 보복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미국 중서부 농업지대 농부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정부도 우호적인 조치를 내놨다고요?
예, 미국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500억 달러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릴 예정이었는데요. 이를 15일로 연기했습니다. 현행 관세는 25%인데 30%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소식을 알렸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자신의 인터넷 트위터에 선의의 행동으로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10월 1일에서 15일로 옮기기로 합의했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조치를 취한 배경도 설명했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이 류허 중국 부총리의 요청과 중국이 70주년 국경절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10월 1일은 중국의 건국일로 중국 최대 국경일에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앞서 중국 정부가 또 다른 조치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 정부는 11일 농약과 윤활유, 항암제 치료제 등 이 16가지 미국산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들 품목은 당초 지난해 7월 중국이 미국에 맞서 25%의 보복 관세를 매긴 품목들인데요. 17일부터 내년 9월 16일까지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된 이래 중국이 이런 조치를 취한 건 처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정부의 관세 면제 조처를 환영하면서 큰 움직임이다, 큰 조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양측이 하루 이틀 사이에 서로 유화적인 조치들을 내놓고 있네요.
예,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연기 발표에 대해 미국이 보낸 선의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효과적으로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무진이 가까운 시일 안에 만나 고위급 협상을 위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고위급 무역협상이 다음 달 초로 예정돼 있죠?
예, 맞습니다. 양국은 지난 5일 서로 전화통화를 하고 10월에 워싱턴에서 13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그에 앞서 실무급 수준에서 순조로운 고위급 협상을 위한 조율 과정이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전까지 팽팽히 맞서면서 도무지 접점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는데요. 일단 양국이 서로 성의를 보이면서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모양새네요.
그렇습니다. 양국이 무역협상을 앞두고 서로 유화적인 손길을 내밀면서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무역 갈등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양국이 합의에 도달할지까지는 여전히 참 많은 난관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 나라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이전 강요, 환율 조작 문제 등에 놓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관련 기밀 문건을 공개했군요.
네,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상황을 전망한 기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영국 정부는 11일 이른바 노랑 턴메세 작전이라는 이름의 브렉시트 대비 계획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기밀 문건 공개가 영국 의회 요구에 따른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영국 하원은 지난 9일 5주간의 정회에 들어가기 앞서 몇 가지 브렉시트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정부에 브렉시트와 관련해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문서 등을 모두 공개할 걸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도 표결에 붙여서 통과시켰습니다. 의회는 11일까지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요.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11일 늦게 기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기밀 문건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예, 지난 8월 2일자로 돼 있는 이 기밀 문건은 총 6쪽으로 돼 있는데요. 노딜 브렉시트 상황이 오면 식품과 의약품 부족 사태 등 전국이 대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혼란이 예상되는 건가요?
현재 영국의 주요 화물 운송 통로는 영국 도버와 프랑스 칼레를 연결하는 다리인데요. 만일 노딜 브렉시트 상황이 벌어지면 대형 화물 트럭이 이 영불해협을 건너 영국의 켄트 지방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세관 검사 때문에 하루에서 이틀 이상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적어도 3개월 이상 혼란이 이어지면서 물동량이 하루 40에서 6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국민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신선한 식품이나 의약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는 공포로 영국민들이 한꺼번에 물건을 많이 사들이는 이른바 사재기를 초래해서 사태를 더욱 악화하실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군요.
예, 문건에는 바로 그 부분도 적시라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과 이런 사재기가 증가하면 가격이 급등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이 동물약품이 부족할 경우 동물과 사람이 함께 걸리는 전염병이 확산할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다른 민생 분야의 변화는 없습니까?
예, 기밀문건은 EU의 관세로 영국의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을 역을 잃게 되면 단시간 안에 2천 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런 현실에 분노한 시민들이 또 거리로 쏟아져 나온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을 한 거죠.
영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된 데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영국 정부는 이 기밀문건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거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라는 거죠. 보리스 존슨 총리는 자신이 취임한 지 뭐 두 달도 채 되지 않았다면서 최악의 상황에 충분한 대비를 하기 위해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노딜 브렉시트도 불사하는 거죠.
맞습니다. 영국은 예정대로라면 다음 달 31일로 유럽연합을 탈퇴해야 합니다. 그전까지 유럽연합과 합의를 하든 못하든 무조건 유럽연합에 탈퇴하겠다는 게 존슨 총리의 입장인데요. 이 노딜 브렉시트 상황이 벌어져도 뭐 잠시 덜컹거리는 수준일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하원은 지금 3개월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예, 지난 9일 영국 하원들은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방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달 19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존슨 총리가 유럽연합에 브렉시트 시점을 3개월 더 연장해 내년 1월 31일로 요청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슨 총리는 12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브렉시트를 단행하겠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돼지고기 대란이 일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돼지고기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요. 지방 정부들이 냉동 돼지고기 비축분을 방출하는 등 이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에 나섰습니다. 12일 중국 동부 대도시 진안시는 이번 주말 시작되는 중추절 연휴를 앞두고 냉동 돈육을 방출하겠다고 밝혔고요. 하이난과 광둥성은 이미 비축된 냉동 돼지고기를 시중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돼지고기를 특히 많이 먹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돼지고기는 중국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입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육류가 돼지고기로 중국은 돼지고기 생산과 소비 대국인데요. 특히 중국의 추석이라고 할 수 있는 중추절과 국경절 앞둔 시점에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격 안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에서 돼지고기 파동이 난 이유가 있죠.
예, 바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중국 북부 랴오닝성의 한 농가에서 시작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올해 6월엔 이 30여 개 성으로 퍼졌는데요. 이후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로 급속도로 확산했고요. 북한에서도 지난 5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다고 공식 확인된 바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백신도 없고 치료도 불가능하다고요?
예, 그렇다 보니 작년 한 해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사육돼지가 1억 마리 이상이 줄었습니다. 게다가 큰 피해를 본 축산농가들이 돼지 사육을 포기하면서 지난해 돼지고기 가격은 50% 가까이 뛰었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전쟁도 돼지고기 대란에 영향을 줬다고요?
예, 중국은 미국의 고율 관세에 대한 보복 조처로 미국으로부터 돼지고기 구매를 대량 취소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돼지고기 수출액은 한 해 65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중국 당국은 12일 미국산 농축산물 구매를 재개하기 시작했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이렇게 돼지고기 공급에 악재가 겹치면서 지방정부들이 나서게 된 건데 중국 중앙정부는 방출 계획이 없습니까?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2일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적절한 때에 냉동육을 방출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양은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수십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올해 1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만 톤에 가까운 돼지고기를 방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고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 정부 비축분을 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시각도 있다고요.
예, 전문가들은 올해 돼지고기 부족분이 약 1,100만 톤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따라서 돼지 축산농가의 지원금을 늘리고 대출이나 보험 적용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 언론은 돼지고기가 지방과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많아서 많이 먹는 건 몸에 해롭다며 돼지고기를 덜 먹을 것을 국민들에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가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 중국 당국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퍼지자 긴급 대책반을 만들어서 관련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현재 백신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또 지난 11일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지역인 필리핀으로부터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했고요. 지난달에는 같은 이유로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이 참여하는 TV토론회가 12일 저녁에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처음으로 지지율 상위 주자 3명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망명신청 요건을 강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조처가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향이 들어간 전자담배 판매를 일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12일 저녁에 미국 유권자들이 주목하는 중요한 행사가 열리죠?
네,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온 후보들이 참여하는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 예, 이번에 세 번째인데요. 미국 동부 시각으로 12일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미국 ABC 방송과 스페인어 방송인 우니비전이 주관하고요. 4명이 질문자로 나섭니다.
3차 토론회에는 몇 명이 참석합니까?
네, 모두 10명입니다. 이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면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현역 상원의원으로 이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카말라 해리스, 코리 부커, 에이미 클로부처 의원 등이 있고요. 또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 베터 오러크 전 연방 하원의원, 훌리안 카스트로 전 주택개발부 장관, 그리고 기업인 앤드루 양씨 등이 나옵니다.
1, 2차 토론회 때와 비교하면 나오는 사람이 많이 줄었죠.
네, 그때는 각각 20명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매회 자격이 되는 후보를 10명씩 나눠서 이틀에 걸쳐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3차 토론회부터는 참가 기준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가 인정하는 여론조사 4곳에서 지지율 평균이 2% 이상 나와야 했고요. 동시에 최소한 20개 주에서 각각 400명씩 해서 모두 13만 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야지만 이번 토론회, 3차 토론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난 1, 2차 토론회 때는 지지율이 1% 이상이거나 아니면 6만 5천 명 이상 기부, 이 두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그 현재 남아있는 20명의 후보 가운데 10명만 참가 자격을 얻었습니다.
민주당 주자들이 나오는 이번 3차 토론회에서 눈여겨봐야 할 항목들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무엇보다 이 여론조사 지지율 1위부터 3위까지 주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이 점이 눈에 뜨고요. 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죠. 샌더스 의원과 워런 의원은 앞서 1, 2차 토론회 때 같이 나왔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은 다른 날에 나왔는데요. 이번 3차 토론회에 와서야 세 사람이 같이 서게 됐습니다.
현재 세 사람 지지율이 어떻게 됩니까?
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전국 여론조사 평균을 낸 게 있습니다. 9월 6일 기준으로 바이든 전 부통령이 29%로 1위고요. 워런 의원이 17%, 그리고 샌더스 의원이 15%가 나왔습니다. 그 뒤로는 해리스 상원의원이 7%, 그리고 부티지지 시장이 5%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지지율 두 자리대를 유지하고 있는 새 후보에게 관심이 쏠리겠군요.
네, 이 세 사람이 이날 토론회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이 항목 가운데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샌더스 의원과 워런 의원은 민주당 진보파의 기수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두 사람은 지난 토론회에서 이 상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 여론조사 1위인 바이든 전 부통령과 함께하는 건데요. 두 사람이 바이든 전 부통령 또 서로에게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지율 선두주자라서 지난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들이 그를 집중적으로 견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1차 토론회 때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인종 문제와 관련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을 몰아붙여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해리스 의원의 지지율이 한때 약진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바이든 전 부통령을 또 다른 주자들이 어떻게 견제할지 궁금한 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지율 1위에 올라와 있지만 토론회에서 종종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번 3차 토론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준비된 대선 후보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반대로 워런 의원은 앞서 토론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요즘 상승세를 타고 있는 워런 의원의 활약도 관심거리 아니겠습니까?
네, 이 워런 의원이 샌더스 의원과 2위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 토론회에서 2위 자리를 확보하고 바이든 전 부통령을 따라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번 토론회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항목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1차 토론회 뒤에 기세를 올렸지만 그동안 이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카말라 해리스 의원이 주목됩니다. 해리스 의원이 이번 토론회에서 한 자릿수대로 내려앉은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릴 그런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 밖에 이 사업가인 앤드루 양 후보도 눈길을 끄는데요. 또 후보들이 총기 규제 강화 등 각종 사회 현안에 어떤 정책을 내세울지도 중요합니다.
양 후보가 요즘 지지율이 많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죠.
네, 뉴욕타임즈 집계로는 3%로 6위 올라 있는데요. 양 후보는 18살 이상 모든 미국인에게 한 달에 이 1,000달러, 1,000달러를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겠다는 공약으로 눈길을 끄는데 이번 토론회에서 이런 상승세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 밖에 베토 오러크 전 연방 하원 의원은 자신의 근거지인 텍사스에서 열리는 이번 청문회에서 그간 부진했던 모습을 떨쳐버릴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미국 망명 신청 요건을 강화하는 조처를 내놔서 논란이 많은데요. 연방 대법원에서 이를 인정하는 명령이 나왔군요.
네, 연방 대법원이 11일 망명 신청 요건을 강화한 트럼프 행정부 규정이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송 대상이 된 규정이 어떤 내용이었죠?
네, 제3국을 거쳐서 미국 남부 국경에 온 사람들이 낸 망명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규정은 주로 중미나라 사람들을 겨냥해서 만든 건데요. 최근에 주로 과테말라나 엘살바도르 그리고 온두라스 사람들이 미국 남부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 멕시코를 거쳐서 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이제 이 제3국인 멕시코를 경유한 사람들이 낸 망명 신청은 아예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연방법원이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심은 해당 규정의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2심은 법원 관할인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주에서는 효력이 없고 관할이 아닌 뉴멕시코와 텍사스에서는 새 규정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항소법원은 해당 규정 효력을 일부만 인정했네요.
네, 하지만 1심 법원이 다시 지난 9일 이 새 규정이 4개 주에서 모두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는데 그러자 또 항소법원이 10일 다시 뉴멕시코와 텍사스의 2개 주로 효력을 한정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를 대리하는 연방법무부가 2심 판결이 나온 뒤에 연방대법원의 하급법원 명령을 집행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긴급 요청했는데요. 연방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 문제는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해결이 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하급법원 판결이 적용되는 것을 연방대법원이 임시로 막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래 법원에서 관련 소송을 심리하는 동안에 연방정부 규정이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나중에 정식으로 상고가 올라오면 그때 가서 공식적으로 이 사안을 심리할 텐데요.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뭡니까?
네, 뭐 대법원이 집행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특별한 이유를 대진 않았습니다. 다만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의 견해만 공개했는데요. 이 소수 의견을 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연방정부가 난민을 보호한다는 미국의 전통적인 정책을 다시 뒤집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명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명령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트위터에 커다란 승리라며 자축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7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 장벽 건설에 국방부 예산을 전용하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안에서 요즘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자담배 규제 문제를 언급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백악관에서 연방정부가 향이 들어간 전자담배 판매를 일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가 향이 들어간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건강 문제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자담배를 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자담배 산업이 크게 성장했지만 좋지 않고 큰 문제라고 주장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자담배가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는 현상도 지적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안에서는 최근에 전자담배 때문에 병에 걸린 사례가 보고됐죠.
그렇습니다. 이 많은 지역에서 전자담배 사용으로 폐질환이 발생한 것 같다는 보고가 있어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이 접수된 사례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CDC 설명으로는 33개 주 그리고 또 미국령 한 곳에서 관련 질환 약 450건이 보고됐는데요. 하지만 연방보건당국은 병을 유발한 특정한 전자담배를 지목하진 않았습니다.
전자담배를 흡입한 뒤에 목숨을 잃은 사람도 나왔다는 소식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전자담배를 피운 뒤에 병이 나서 지금까지 6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사망자들은 대개 전자담배 안에 있는 전자담배 안에 이 THC라는 대마초 성분을 넣고 핀 뒤에 병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CDC와 미국의학협회 AMA가 확실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전자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미국인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최근에 향이 들어간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한 지역 정부가 있었죠.
네, 중서부 미시간주가 최근 미국 안에서 주 정부로는 처음으로 향이 들어간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시간주가 이런 조처를 도입한 이유가 뭡니까? 역시 유해성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미시간주 보건부는 전자담배에 들어간 화학물질이나 철입자가 장기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청소년 사이에 향이 들어간 전자담배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향이 들어간 전자담배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하게 확산한 것으로 드러났죠.
그렇습니다. 연방보건후생부 설명으로는 2018년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지난 한 달간 전자담배를 쓴 아이들의 비율이 4분의 1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전자담배에 손을 대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전자담배가 갖고 다니기 쉬운 데다가 모양도 예쁘기 때문에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특히 이 향을 첨가한 전자담배가 인기입니다.
전자담배는 원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죠.
네, 전자담배는 담배를 끊기 힘든 사람들이 일반 담배 대용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자담배에도 니코틴 성분이 있어서 일반 담배처럼 건강에 해롭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에는 미국 내 주요 도시로는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가 모든 전자담배의 판매와 또 유통을 또 금지했는데요. 이 조처는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논란이 커지자 연방정부도 전자담배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맞습니다. 이 올해 초에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향이 들어간 일부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이 향이 들어간 전자담배는 모두 예외 없이 판매를 금지할 뜻을 밝힌 건데요. 최종 방안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우리가 파리에 있을 때였어. 너희 부모님으로부터 도망쳤었지. 우리도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노래하는 Paris 들어보시죠. 체인 스모커스의 노래입니다. We were staying in Paris to get away from your parents and I thought wow if I could take this in a shot right now. I don't think that we could work this out. Out on the terrace, I don't know if it's fair, but I thought how could I let you fall by yourself. Well, I'm wasted with someone else. If we go down, then we go down together. They'll say you could do anything. They'll say that I was clever. If we go down, then we go down together. We'll get away with everything. Let's show them we are better. Let's show them we are better. Let's show them we are better. We're staying in Paris to get away from your parents.
makes you look so proud. Standing there with the fountain and a cigarette, posting pictures of yourself on the internet, out on the terrace. We breathe in the air of this small town on our own, cutting glass with the thrill of it. Getting drunk on the past we were living in. If we go down, then we go down together. They'll say you could do anything. They'll say that I was clever. If we go down, then we go down together. We'll get away with everything. Let's show them we are better.
Let's show them we are. Show them we are. Show them we are. Show them we are.
Let's show them we are better.
We're staying in Paris.
Say you could do anything. They say that I was clever. If we go down, then we go down together. We'll get away with everything. Let's show them we are better.
We were staying in Paris.
If we go down,
we were staying in Paris.
If we go down,
we were staying in Paris.
If we go down,
we were staying in Paris.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피자 식당 연쇄망 도미노스 피자를 건설한 톰 모나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ook what I got. Snag a dad win with Domino's new sauce bottom pizza.
My mouth is blown.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16,000개가 넘는 영업장을 갖고 있는 피자 연쇄망 도미노스 피자. 세계 7위의 패스트푸드 식당 프랜차이즈입니다. 피자 체인만 치면 피자 허트에 이어서 세계 제2위입니다. 전 세계 종업원 수가 30만 명이 넘는 도미노스 피자는 최근 1년 매상고가 24억 7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 기업을 창업한 인물이 바로 토마스 모나한입니다.
토마스 모나한은 1937년 미국 중서부 미시간주 앤 아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불우했습니다. 불과 4살 때 트럭 운전사이던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 갈 길이 막막했던 어머니는 토마스와 그의 동생 제임스를 가톨릭 보육원 성 요셉 어린이의 집에 맡겨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톰 모나한은 거칠었습니다. 걸핏하면 친구들과 싸웠고 학교에서 퇴학까지 당했습니다.
그래도 방황하는 그를 잡아준 것은 신앙이었습니다. 어린이의 집에 있을 때 톰을 따뜻하게 보살펴준 수녀가 있었습니다. 벨리시안 수도회의 베라다 수녀였습니다. 톰은 베라다 수녀의 사랑으로 차츰 마음을 고쳐먹고 성실한 아이로 변해갔습니다. 자신을 특별히 사랑해줬던 베라다 수녀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느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신단다라고 해준 격려를 떠올리며 다시 일어서곤 했습니다.
톰 모나하는 그 영향을 받아서 독실한 가톨릭 신앙인이 됐을 뿐 아니라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베개를 던지며 싸움을 하는 등 잦은 학축 위반으로 결국 신부는 되지 못했지만 그의 신앙은 돈독했습니다.
톰과 제임스는 헤어진 지 7년 만에 간호사가 된 어머니와 다시 합쳐 살게 됐습니다.
톰 모나하는 1956년에 미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제대 후에는 미시간주 애나버로 돌아와서 미시간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모나하는 건축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학비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모나하는 동생과 함께 입시란테라는 곳에 있는 자그마한 피자 가게를 샀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한 방편이었죠. 그 가게 이름은 도미닉스였습니다. 손님이 앉을 좌석도 없는 비좁고 초라한 가게였습니다. 가게 값은 현찰 500달러에 나머지 400달러는 후불 총 900달러였습니다.
이들 형제는 사실 피자 식당을 평생의 사업으로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동생 짐은 우체국에 계속 나가고 싶어 했고 톰은 미시간 대학에서 공부를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짐은 결국 형과의 동업에서 손을 떼게 됐죠.
혼자 남게 되자 톰은 세계에서 최고의 맛을 내는 피자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갖고 사업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피자 양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집중 연구했습니다. 밀가루와 치즈도 최상급을 사용했습니다.
톰 모나하는 피자 배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모나하는 대학촌에서 배달을 잘하기 위해 보온이 되는 새로운 피자 상자를 개발했습니다. 다른 식당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마분지 상자가 아니라 여러 개씩 포개서 높이 쌓아도 찌그러들지 않는 데다 배달했을 때도 따뜻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자였습니다.
자, 그렇게 노력한 결과 사업이 잘 됐습니다. 자, 그런데 식당의 명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 주인이 도미닉스라는 상호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 일대에서 제일 장사가 잘 되는 식당으로 소문이 났는데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도 있는 일이었죠. 이때 고민하던 그에게 아이디어를 준 것은 한 배달원이었다고 모나하는 말합니다.
And one day a driver came in from a delivery and he shouts out, "I got a new name, Domino's." I says, "That's great. That's a great name."
도미닉스라는 이름 대신에 도미노라고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즉석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죠. 모나하는 미시간주 마운트 플레잔트에 두 번째 식당을 열 수 있었습니다.
모나하는 하루 18시간씩 일하고 300군데가 넘는 다른 피자 식당을 직접 방문하면서 최고의 기술과 경영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도미노스 피자는 피자 업계에서 단연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나는 1967년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갔습니다. 도미노스 피자는 본사 직영 매점과 가맹점, 즉 이 프랜차이즈 매점의 두 가지 형태로 계속 번창해 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미노스 피자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입실란티의 식당의 불이나 모든 것이 타버렸는가 하면 지나친 확장을 하다가 막대한 빚을 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도미노스 피자의 인기는 높았습니다. 1970년대 중반 도미노스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100군데를 돌파했습니다. 그의 사업은 1980년대 들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1982년 그의 실질적인 재산은 700만 달러가 넘었고 지역 언론은 새로 부상하는 재벌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이 되자 거의 매일같이 세계의 도미노스 피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1983년 톰 모나하는 미국 프로야구단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를 5,300만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이 금액은 그때까지 프로 스포츠단 거래의 신기록이었습니다. 운 좋게도 그해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는 최정상인 월드 시리즈 챔피언이 됐습니다.
McCombo pops up. Detroit, the new world champion. And look at fans picking up Lowland.
타이거스의 우승은 톰 모나한의 유명세를 몇 배로 늘려줬고 그 여파로 피자 사업도 더욱 번창했습니다. 미국 피자 배달 서비스 시장 점유율은 54%까지 치솟고 해외 100여 개국에 9천 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는 세계 최대 피자 배달 회사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재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모나하는 사치가 늘어났습니다. 초호화 자동차,
요트, 헬리콥터 등을 사들인가 하면 어느 섬을 통째로 사서 그 안에 으리으리한 회사 본부와 개인 저택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 무언가 커다란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I read a book by C.S. Lewis called Mere Christianity. And he basically was telling me that the reason you've worked so hard
모나하는 그 책에서 자신의 오만과 그 모든 값비싼 재물을 사들이는 실제 이유가 남에게 과시하고 싶은 욕망에서 나온 것이란 걸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나하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야구단, 초호화 요트, 고급 맨션 등 그의 말대로 장난감들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심을 억만장자의 청빈 선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998년에는 도미노스 피자 지분도 10억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그는 그 돈을 가장 선한 곳에 그리고 영혼을 구제하는 데 쓰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을 세우기로 결심했다고 모나하는 말합니다.
모나하는 플로리다주 남서부 지역에 광대한 땅을 매입하고 가톨릭계 대학을 세웠습니다. 바로 아베 마리아 대학입니다.
미국에는 조지타운, 노트리담 등 여러 가톨릭계 대학교가 있지만 아베마리아 대학은 40년 만에 처음 등장한 가톨릭계 대학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아베마리아 방송국과 초등학교, 중학교도 세웠습니다.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도시를 건설하는 게 꿈이었던 모나하니 2004년 혼전 섹스, 피임, 낙태, 포르노 없는 도시를 선언하자 국제 언론은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비판을 가했습니다.
본래 자신이 꿈꾸었던 것과 똑같은 도시를 만들지는 못하게 됐지만 아베마리아 시내에서 섹스 상점이나 스트릿클럽 같은 영업은 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학 안에서는 피임기구나 포르노 상품 판매 등은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동생인 잽 부시 플로리다 주지사는 새 가톨릭 대학 착공식에 직접 참석해서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을 때 재산이 남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게 마련입니다. 톰 모나하는 바로 그 절차를 실천에 옮기는 데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세계적인 피자 식당 연쇄망 도미노스 피자를 건설한 톰 모나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 영어부터 뉴스 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웰컴 back to Expression Express, you guys. My name is Evelyn.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쓰이는 표현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미래 항공산업에 관한 VOA 기사를 통해 미래의 추세를 뜻하는 재미있는 Expression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Tim Robinson from Aerospace Magazine says slimmer aircraft that use less fuel but easily go longer and longer distances are the wave of the future. The trend to go farther and faster is also evident in the growing personal jet market.
The wave of the future. Wave 하면 물결. Of the future 하면 미래에. 다시 말해, the wave of the future. 미래의 물결, 즉 미래의 경향 혹은 미래의 추세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The wave of the future means a trend or development that may become a significant part of the future. 예문 다시 볼게요. Tim Robinson from Aerospace Magazine says 항공우주잡지의 팀 로빈슨이 말합니다. Slimmer aircraft, 더 폭이 좁은 항공기, that use less fuel, 연료가 적게 들지만, but easily go longer distances, 쉽게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는, are the wave of the future. 그런 항공기가 바로 미래의 추세입니다. Trend to go further and faster, 더 멀리, 빨리 가려는 추세는, 즉 장거리 고속 비행을 가리키죠, is also evident. 모모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In the growing personal jet market. 성장하고 있는 자가용 제트기 시장에서도. 예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Tim Robinson from Aerospace Magazine says slimmer aircraft that use less fuel but easily go longer and longer distances are the wave of the future. The trend to go farther and faster is also evident in the growing personal jet market.
Examples: solar energy is the wave of the future. Solar energy 하면 태양 에너지죠. 태양 에너지는 미래의 추세입니다. Solar energy is the wave of the future. Being able to read the wave of the future is a necessary skill for the next generation entrepreneurs. Being able to read the wave of the future, 미래의 추세를 읽을 줄 아는 것은 is a necessary skill,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누구에게? For the next generation entrepreneurs, 차세대 기업가들에게. Being able to read the wave of the future is a necessary skill for the next generation entrepreneurs. The wave of the future, 미래, 향후의 추세. 오늘의 표현 다른 비유의 기사들 찾아보며 한번 복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록시트의 무모하게 차를 몰아봐 노래하는 Joy Ride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merica.